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사드가 초기 요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스템을 완전히 운용하도록 하는 작업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목표로 경상북도 성주군 골프장 부지에 배치돼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사드를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황 아래에서라는 조건을 거듭 제시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위협적이며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 전역에 대해 테러 위험에 따른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유럽 지역에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프랑스와 러시아, 스웨덴, 영국 등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의 공격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테러 동조자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사전 경고 없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특히 관광지나 교통중심지, 시장, 지방정부시설 등을 노린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9월 1일까지 지속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입장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어제 발표된 정책선언문은 하마스 헌장에서 이스라엘 파괴를 촉구하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 1967년 이른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서의 팔레스타인 잠정국가 수립을 인정했습니다. 하마스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스라엘 건국으로 수십 년 전 흩어진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칼리드 마슈알은 팔레스타인 고유 영토를 한 점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영토 해방을 배제하는 어떠한 구상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동지역 석유 수출국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 지출을 규제하기 위한 개혁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중동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산유국들의 연간 보조금이 지난 2014년 1,900억 달러에서 860억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은 지난 2014년 중반 이후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원유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그러나 산유국들은 부유층에 제공하는 현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군사기지를 공격해 병사 10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군 지휘관은 오늘 아침 루투바 동편 사가르의 1사단 기지가 ISIL의 공격을 받아 병사 1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휘관은 소총으로 무장한 ISIL 전사들이 사전에 박격포와 로켓포 공격을 가한 뒤 부대 내부로 침투했으며 양측이 2시간가량 교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간은 뇌 용량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실제로 만약 우리가 뇌를 100% 활용할 수 있다면 마치 초능력을 부리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영화가 나온 적도 있는데요. 최근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자율주행차나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또 생체 로봇팔과 같은 무수히 많은 기술을 연구 개발한 곳이기도 한데요. 신경 가소성 훈련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장병이나 정보 요원들의 외국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살핀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피부 표면에 가장 가까이 지나고 있는 귀나 목 뒤에 미주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는 휴대장치를 부착해서 뇌 활용을 증폭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히려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다른 부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또 누구에게 실험할 것인지 등의 윤리적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8도, 신의주 9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28도, 함흥 9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8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찰리 푸스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I won't tell a soul.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Oh darling, I know you're taken. Something about this just don't feel right. Every time one of us tries to leave here, the other one holds on tight. Tonight, there's so much love in between us, but you say you gotta get home, stay here with me. I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남중국해 분쟁이 완화되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빠졌었는데요. 자세한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합니다. 시리아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요. 이어서 타이완이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초청장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남중국해 분쟁이 잘 풀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네, 광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이후 중국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간의 공동 노력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열기가 가라앉았고 갈등이 완화됐다고 말하고 이는 영내 국가들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가요?
예, 지난 토요일 필리핀 마닐라 근교 파사이의 필리핀 국제회의센터에서 막을 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남중국해에서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다음날 채택한 것을 중국 당국이 오늘 높이 평가한 겁니다. 경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둘러싼 분위기는 남중국해 주변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역의 안 정을 추구하고 협력을 촉진하려는 이들 나라들의 바람은 존중되고 지지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서로 협력을 다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세안 회원국들은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 등인데요. 이들 대부분이 남중국해에 면한 나라들이고 특히 이 가운데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맞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중국이 오늘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영유권 분쟁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잦아드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의장 성명을 채택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아세안 정상들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의 주도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긴장 고조의 우려를 표시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시설 구축을 비난하는 폐마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실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됐다가 폐막 다음날 필리핀 정부가 뒤늦게 의장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동성명 채택을 막기 위해서 의장국인 필리핀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인 탓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의 입장을 배려했고요. 그래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빠지고 이 페마 공동성명에서 의장성명으로 한층 격이 낮아진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른 겁니다.
예, 이 아세안 의장성명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 외에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아세안 회원국 10개 아세안 회원국들 가운데 10개 나라와 수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 아세안 측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동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행동이 지역 전체에 긴장을 높이고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늘 통화한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전화 통화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 두 정상은 지난 1월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를 겸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다짐한 바 있고요. 이어서 지난달 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도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정상의 세 번째 통화가 됩니다.
네, 이 첫 번째 통화는 취임 축하, 그리고 두 번째는 테러에 대한 애도. 이번에 통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오늘 두 정상은 시리아 내전 사태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시리아 공군시설을 타격한 뒤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인데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측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최저 수준이라고 러시아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리아 문제를 미러 정상에 직접 대화로 풀겠다 이런 시도군요.
그렇습니다. 이 밖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에서는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지도자도 직접 만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죠.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외교정책 계획을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취임 이후에 김 위원장과의 직접 회동 의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발언을 놓고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면 이 북한이 먼저 도발 행위를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재자를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인권단체들과 미국 내 탈북자단체 그리고 일부 언론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이 기자와 백악관 대변인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었습니다.
This is somebody who has starved his own people, somebody that has threatened to destroy the United States. Just last week he put out a video showing the capital getting destroyed.
김정은은 자국민을 굶게 하고 미국을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만나면 영광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가라고 기자가 물었고요. 이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조성한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영광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데 대해서는 이 김정은이 여전히 북한의 국가 원수이고 여기에는 외교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른 독재자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뒤에 마약 관련 용의자 8천여 명을 재판 없이 직결 처형해온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전화로 백악관에 초청해서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 군부 쿠데타 오차로 집권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온 프라유트 찬 오차 태국 총리에게도 같은 날 초청 의사를 전달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백악관을 방문한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에게 미국은 LCC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LCC 이집트 대통령은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됐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2013년 쿠데타로 축출한 뒤에 인권 탄압을 지속해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터키 대통령에게도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쿠데타 진압 이후에 배후 세력 숙청을 강화하면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권 탄압 비판을 받고 있는 터키에서는 지난달 16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을 단행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튿날 곧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과 관련해서 인권운동가들은 독재자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이달 말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 세계보건기구 총회 초청장을 아직 받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데요. 이 대부분의 192개 회원국들은 이미 초청장과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당국은 적극적인 로비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청장을 받지 못해서 올해 총회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타이완에서는 이 중국 정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타이완이 WHO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과 중국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지난 1971년 타이완이 UN에서 축출된 이래 타이완은 UN 산하 국제보건기구인 총회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친중국파였던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옵저버, 이른바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가 허용됐었는데요. 이후에 매년 총회에 참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5월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관련 기구에 대한 영향력이 큰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가 최근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차잉원 총통은 이번 WHO 총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차잉원 총통은 지난달 대통령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타이완의 올해 WHO 총회 참가 여부는 양안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타이완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올해 WHO가 초청장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완이 중국이나 WHO를 상대로 어떤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자꾸 제한되고 있는 타이완 주민들의 분노가 이 중국 정부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 사람들은 WHO가 이제라도 초청장을 보내줘서 국제사회의 질병 퇴치 노력과 의학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가요?
예,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해 차잉원 총통이 취임한 뒤에 공식적인 대화조차 중단된 상태인데요. 예,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최근 타이완의 WHO 총회 참석을 인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예, 타이완은 지난 1997년부터 WHO의 옵저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펼쳐왔는데요. 예,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오직 중국뿐 이라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정부의 반대로 이 같은 입장이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 중국이 어떤 양보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주 중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했던 학교 건강식단 급식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 또 미국 어린아이들이 채소를 많이 먹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폐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취임 후 100일이 지나도록 아직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이 공화당이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 공화당 내 분열로 충분한 지지표를 모으지 못하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했었죠. 이 오바마 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법을 말하는데요. 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왔던 법입니다.
네. 이 공화당은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면서 처음부터 오바마 케어를 반대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법안을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나 또 의회나 아직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 이 개정안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표를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화당 내 내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현재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의석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법안에 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기서 2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공화당 의원이 한 명만 더 반대로 돌아서면 이 법안이 부결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 이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 물론 개정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데요. 이 현재 공화당이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톰 맥아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이 안은 각 주가 오바마 케어 조항 가운데 이 두 개 조항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그 먼저 첫째가 필수 의료 혜택에 관한 겁니다. 이 현행 오바마 케어는 구급차 이동이라든가 응급치료, 또 산모와 신생아 치료 등을 이 필수 의료 혜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외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에 관한 겁니다. 이 오바마 케어는 보험사가 이미 질환이 있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험사가 이런 환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네, 자 현재 반대한다고 밝힌 공화당 의원이 21명이라고 했는데
네.
이 나머지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원도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앞서 나왔던 법안은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매일 조금씩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직접 의회를 찾아서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일부 이 중도 의원이 찬성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상원도 통과를 해야 될 텐데 상원 통과 전망은 어떤가요?
네, 전망이 또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이 상원에서는 법안 표결 전에 이 토론 종결 투표란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비율이 52대 48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한 8명은 찬성을 해줘야지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 의원의 경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요. 현재 논의 중인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상원에 가면 어차피 사장될 가능성이 큰데 뭐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겠냐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번 주에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원이 다음 주에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의원들이 돌아온 다음에는 조세 개혁과 또 새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이 비단 오바마 케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여러 정책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여러 송유관 건설 사업을 재개시켰고요. 또 청정 에너지 계획, 여러 국가 기념물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환경 관련 정책도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추진했던 어떤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건강한 식사를 위한 학교 급식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학교 급식에서 염분을 줄이도록 한 조항의 시행을 미뤘고요. 또 모든 곡물을 정제되지 않은 통밀로 바꾸도록 하는 조항을 지키기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당분이 들어간 우유도 다시 허용하게 했는데요. 이 농무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소니 퍼디 농무장관은 이제 학교 급식이 다시 위대해지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대서 한 말이죠.
예, 이 전 퍼스트레이디 오바마 여사 미국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네. 몸을 많이 움직이자는 뜻의 Let's Move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또 건강식의 중요성 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백악관 정원의 텃밭을 가꾸고 또 이 학교 급식 식단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 3천만 명에 달하는 이 빈곤층 어린이가 학교에서 무료 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급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미국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이들의 비만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0년에 건강하고 굶주림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법, 이 아동 결식 방지 건강법이 나왔습니다. 이 학교 급식에서 열량과 염분,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요. 대신에 채소와 과일, 통밀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던 건데요. 이 법이 이 연방 정부의 학교 급식 지원금을 이 건강한 식단에 연결시켜서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완화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급식 비용이 늘어나서 이 교육부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이라든가 이 염분이 덜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다면서 아이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뭐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뭐 좋은 영양소는 커녕 전혀 영양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퍼듀 장관은 일부 법 조항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처가 취해진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건강 전문가들은 근시안적인 방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분이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심장병과 고혈압, 뇌졸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 급식의 경우 염분을 1,400m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벌써 이 하루 권장량의 4분의 3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원래는 올해까지 염분을 1,080mg 이하로 줄이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에 관한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전미 소아과학회가 어제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네요.
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세계공공보건대학원 연구진이 아이들의 식습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미국의 아주 어린 아기들이 이 채소를 잘 먹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연구진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모아놓은 2005년과 2012년 사이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생후 6달에서 11달 사이에 아기 6명 가운데 1명, 그리고 도리된 아기 1명, 5명 가운데 1명이 이 조사를 받는 날 채소를 전혀 먹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예, 뭐 성인도 그렇습니다만 유아도 채소를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미소아과학회는 특히 유아들이 나중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매번 끼니에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식습관을 들여놓으면 어른이 돼서도 이 채소 같은 좋은 영양식을 먹지 않고 점심, 급식에 이런 채소가 나오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통계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 한 살짜리 아이 가운데 26%가 조사를 받기 전날 프렌치 프라이, 즉 감자 튀김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면 기름에 튀긴 음식 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좀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음식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참 맛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예.
반면에 이 흑녹색 채소를 먹은 아이의 비율은 7.5%로 아주 낮게 나타났고 또 짙은 황색 채소를 먹은 아이는 17%에 그쳤습니다.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깡통에 든 채소나 과일 또는 냉동 채소나 과일을 먹은 한 살짜리 아이들의 비율이 또 10% 떨어졌고요. 흑녹색 채소의 섭취도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채소들의 섭취 역시 모두 감소를 했는데 또 생후 6개월이 넘는 아기 가운데 60% 이상이 전혀 모유를 먹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유아들에게 모유를 먹이라고 권장하고 있죠.
예, 사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아기들이 채소를 잘 안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진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기가 채소나 과일 먹기를 싫어해도 계속 먹일 수 있도록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기호가 이유식에서 이 보통 음식으로 생후 6개월을 전후로 해서 형성되는데 이때 채소나 과일을 먹는 습관을 미리 들여놔야 한다는 거죠. 또 몇몇 전문가는 소득 수준의 차이가 유아들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싱싱한 채소나 과일은 아무래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집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아기에게 채소나 과일을 더 많이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콜럼버스를 통해 신대륙을 처음 유럽에 소개했던 스페인은 총과 대포를 앞세워 인디언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대륙을 가장 먼저 탐사한 스페인은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음 신세계 탐험을 지원한 것은 1578년이었죠.
저 넓은 신세계 땅은 시작은 스페인이 먼저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은 우리 영국이 돼야 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영국인 중에서 처음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도한 사람은 군인이자 항해가인 길버트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6년 만기의 치컷장을 얻어서 1578년 11월 19일 최초의 항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장비와 탐험대의 훈련 부족으로 첫 탐험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1583년 6월 다시 플리머스를 출발해서 2차 항해에 나섰습니다.
약 두 달간의 항해 끝에 세인트 존스만에 도착한 험프리 길버트는 영국 여왕의 이름으로 신대륙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위대한 영국의 기사여, 하루빨리 신세계로 떠나 이교도들의 땅을 차지하라.
하지만 영국 최초의 식민지 정착지를 건설하는 데는 실패했고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습니다.
험프리 길버트의 뒤를 이어 그의 이복 동생인 월터 랠리경이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지대 탐사를 위해서 여러 척의 선박을 파견했습니다.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며 시인이기도 한 랠리는 자신이 도착한 동부 해안 지역을 버지니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영예를 돌리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랠리 역시 영국 식민지 건설에는 실패했습니다.
험프리 길버트와 월터 랠리 형제를 시작으로 영국은 본격적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1589년 100여 명의 영국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있는 로노크 섬에 정착했고 이들은 1년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또 다른 영국인들이 로노크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영국은 신대륙 이주자들을 위해 보급품을 실은 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급선은 로노크 섬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신대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스페인 해군이 영국에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영국 해군은 비록 적은 규모였지만 강력한 폭풍의 힘을 빌어 스페인의 대규모 함대를 눌렀습니다. 이 전쟁으로 스페인은 더 이상 영국의 탐사 활동을 저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1590년 드디어 영국의 보급선이 로노크 섬에 도착했습니다. 보급선이 도착했을 때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영국인들 가운데 생존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왕폐하, 신대륙 땅 로노크 섬에 정착했던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페인과 전쟁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말하라.
스페인 함대와 전쟁을 치르느라 보급선이 지연되는 동안 그 섬에 있던 우리 영국인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뿐 아무것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국민들이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경의 말은?
보급선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흡수됐을 거란 말도 있는데 그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워낙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여기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보급품을 보내기도 힘들고 내 백성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여왕폐하.
그렇다면 스페인과 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굳이 신대륙 땅을 욕심낼 이유가 없겠군. 더 이상 보급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고. 들으라.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영국은 신대륙 탐사를 전면 중단한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난 1603년까지 신대륙 탐사를 중단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멀리 떨어진 정착지에 보급품을 보내고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지 깨닫고 더 이상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영국은 신대륙 땅에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1606년 새 영국왕 제임스 1세는 두 개 회사를 지정해서 영국령으로 돼 있던 버지니아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난 신대륙으로 갈 겁니다. 요즘 런던 회사에서 제임스 1세 국왕님의 허가를 받고 신대륙에 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오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백날 일해봐야 쥐구멍에 벼뜨는 날 없을 거고 뭐 가서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요. 신대륙에 가면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랍니다.
허가를 받은 회사 중 하나는 런던 버지니아 컴퍼니 혹은 런던 회사라고 불리는 무역 회사였습니다. 1606년 런던 회사는 100여 명의 영국인들을 데리고 버지니아로 향했고 제임스 타운이라는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영국인이 최초로 영구적으로 정착했던 식민지가 세워진 건데요. 정착민들은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을 기념해서 이곳의 이름을 제임스 타운이라고 지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be tied up. Be tied up.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tied up,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e tied up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Oh, really? That's fine.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Thanks for understanding.
본문에서 마이크가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나 오늘 오후 내내 바빠서 꼼짝 못할 거야. 내일 점심 약속 못 지킬 것 같은데? 라고 하자 제이슨이
Oh, really?
어, 그래?
That's fine. 괜찮아.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내가 안 바쁠 때로 해서 새로 약속 잡으면 되지.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Thanks for understanding.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be tied up. Be tie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Oh, really? That's fine.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Thanks for understanding.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B-E, be, tied, T-I-E-D, tied, up, U-P, up, be, tied, up, be, tied up 입니다. When you say that you're tied up, it means that you are very busy to the point where you can't do something else. 단어 tie, T-I-E, tie는 묶다, 묶어놓다는 뜻이고요. To be tied up, be tied up는 어떤 일이나 일정에 묶여있다, 아주 바빠서 다른 일을 못하다, 꼼짝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다른 쪽에는 아예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오늘 오후에 바빠서 꼼짝 못한다며 마이크한테 내일 점심 약속 못 지키겠다고 했죠.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was so tied up and couldn't get the phone. 라고 하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am going to be tied up this evening. Let's meet tomorrow. 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바빠서 꼼짝 못해 내일 만나자 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표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Oh, really? That's fine.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Thanks for understanding.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When you say that you're tied up, it means that you're very busy doing other things, so you can't do something else. Be tied up. Be tied up. Be tied up. Be tied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델타 굿럼이 부른 Born to Try, 나는 노력하기 위해 태어났죠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oing everything that I believe in. Going by the rules that I've been taught. More understanding of what's around me. And protected from the walls of love. Hold i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19년 5월 2일 오늘,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의 명작을 남긴 화가인 동시에 천재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음악과 미술 외에도 해부학과 천문학, 지질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그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중 그가 남긴 비행기 설계도는 후에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는 당시 종교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해부하는 등 인체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남긴 인체 해부도는 훗날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가로 또한 과학자로 큰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오늘날까지 천재 중의 천재, 르네상스를 이끈 거장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53년 5월 2일 오늘, 현대 요르단의 아버지 후세인 빈 탈랄이 요르단 왕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후세인은 이슬람교의 선지자인 마호메트의 42대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1935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태어난 후세인은 영국에 있는 영국 육군 사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세인은 16살 때인 1951년 그의 할아버지인 압둘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원에서 암살당하자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후세인 왕은 집권 후 안정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후세인 왕은 친서방 정책을 펼쳐 아랍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세인 왕은 이어 1967년 이스라엘과의 제3차 중동 전쟁에서 패해 동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1970년 후세인 왕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일으킨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끝내 왕위를 지켜냈습니다. 이후 199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6년 동안 요르단을 통치한 후세인 왕. 그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지도자들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